VOA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제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이 사우디의 태양광 발전 능력 확장과 수소 암모니아 사용 청정연료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26개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세계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외교장관급 전략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빈살만 왕세자와 기시다 총리가 경제, 무역, 투자, 문화 분야 협력과 사우디 일본 비전 2030에 따른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에는 40여 개 일본 기업 대표들이 동행했습니다. 일본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전체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우디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고 사우디는 경제 다각화를 심화하기 위해 일본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 폭우로 적어도 4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났던 오송시에서의 12명을 포함해 충청북도 16명, 세종시 1명, 충청남도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했습니다. 또 실종자는 부산 1명, 경상북도 8명 등 9명이었으며 부상자는 총 34명이 발생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약 1570명이 일시 대피했고 도로 유실 146건과 49건의 파손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 30채가 유실된 경북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활동을 독려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한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추가 핵실험에 즉각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과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올 들어 4번째 ICBM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북한의 ICBM 발사에서 최장 시간인 74분 반간의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오늘 셰 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했습니다. 케리 특사와 셰 대표는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소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중국과 미국이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석탄 기반 화력 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또 이번 방문 중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에 대한 공동의 위험과 위협 그리고 도전에 대처하는 중국과 미국의 진지한 목적에 대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몇 가지 커다란 조치를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셰 대표도 자신과 케리 특사가 미중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측이 실질적인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세계 최대 기후오염국인 미중 대표 사이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기후 관련 논의였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 한일 등 여러 나라 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는 새벽 한때, 함경북도는 낮 동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화성 18형 도발 직후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미, 한일의 대북 억제 협력이 크게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난 12일 화성 18형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의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전개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대응 방식과 범위도 자유분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핵 억제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미협박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증폭된 초조함이 담겨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했던 당초 의도와 달리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오히려 안보상 불안이 더 커졌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미한 여론을 움직일 만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국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김 부부장은 미 정찰기 한반도 정찰 활동을 트집잡은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세 번이나 대미 경고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미한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곧 출범할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콜드런치 방식의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미한일 안보 협력은 강화되고 아세안 등 중립지대 성격의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로 도발하고 압박을 가할수록 한미일의 협력은 더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인 거고 그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강화되겠죠.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상소롭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미 도발을 예고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미한연합훈련과 향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어떤 군사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로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과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각도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박석자 연구위원은 또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규모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전술 핵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상 핵전쟁 연습 성격의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도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며 화성 18형 추가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한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수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미한 이래 대북 군사 대응 수준이 역대급이라며 북한은 여기에 식량난에 따른 민심 동요를 막아야 하는 대내외적인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 또 특히 이제 먹는 문제 해결에 이제 우선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올여름에 홍수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놓음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게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변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 교수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설 만큼 녹록한 조건은 아니지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한의 군사행동이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토 침범으로 인식될 경우 대형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무엇보다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의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엔 7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가며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인권 문제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The DPRK i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it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just this week, also threaten the region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번 주 있었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도 지적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Unfortunately, to date, Pyongyang's answer to that proposal has been to launch more missiles.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거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seek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hich is in the interest of all n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향한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교역량의 50%가 매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일부 반도체의 70%가 타이완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계속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도전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3국 협력을 통해 이룬 진전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협력을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보다 공동 안보에 큰 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is no greater challenge to that common security than the ongoing provocations coming from North Korea from the DPRK yet another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3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됐다며 우리 3국이 공동방어에 단호하게 동참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장관은 오늘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하며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도발이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days ago, North Korea launched another ICBM, and this happened just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뻔뻔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영내 민간 항공 운항 및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한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북한이 참석한 영내 다자 외교 안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진 장관이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영내 평화, 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지해왔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상기하며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참여하는데 14일 회의에는 미얀마를 위한 2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대부분 각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했지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북한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북한이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이후 회의가 열린 만큼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7월 12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2002년 9월 북일 평양 정상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미해결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일본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서 다른 참가국들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틀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어 지속 가능한 안보로 가는 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상기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대사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자신들의 이번 ICBM 발사가 자유권 행사 차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호전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도발적인 행동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든 영내 주둔이든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과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초점은 영내 안보와 안정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언급한 대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은 그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 자산이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비행했다며 이는 주권 침해와 무단 침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4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 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주한 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에서는 새 회계연도 국무, 국방 세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일 공개된 525억 달러 규모의 국무 세출 법안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안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세출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선 이용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 USAGM이 2024 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무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케이 그레인저 하원세출위원장은 국무세출법안 표결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t fund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hile reducing spending on unnecessary programs.
이어 예를 들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른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적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부 관련 기관 관할 아래에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26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세출법안도 하원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세출법안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양국의 핵협력 약속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 틀 안에서 한국의 결정권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안킷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판다 연구원님,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 ICBM은 최고 고도 6,600km까지 치솟아 역대 최장 시간인 74분간 1,000km가량을 비행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의 극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The test appears to have been a success, but I wouldn't necessarily describe it as a particularly dramatic success.
이번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극적인 성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는데 북한이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몇 배나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매우 급격한 궤도로 고각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려는 것이죠. 또한 고각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신호 교신을 유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사일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성 18형의 북한의 광범위한 핵 억지력 강화 노력에 기여할 매우 뛰어난 시스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한결같은 메시지인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심각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인가요?
Well,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성명에는 여러 청중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한도 청중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성명을 토대로 평가를 바꿀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중은 전 세계입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북한과 외교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식하길 원합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요청하는 미국의 성명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다 연구원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왜 나토와 힘을 합쳐야 할까요?
Sure. So I think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particularly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re's broadly been a recognition in North.
지난 몇 년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공통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특히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작전 구역이 여러모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지역의 안보가 유럽 대서양의 역학관계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AP4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은 이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토는 조약에 따라 북대서양 지역 안보에 집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에 처음부터 맡겨진 임무이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나토와의 관계를 폭넓게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최대한 강력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요.
주말트 부차관보님, 한국이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면서 유럽 전구에 관여하면 역으로 북한이나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 분쟁에 나토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First of all, I think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any of the member states of NATO
우선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유엔사의 일부로 이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미한 연합군의 대응을 수십 년 동안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양국 훈련을 참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사협력 강화 조치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처럼 한국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나토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이 나토 파트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한국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한 동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이나 모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무기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진정한 기회입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생산하는 훌륭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찾고 있고 한국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나토가 무기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듀마트 부차관보님, 며칠 후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재 핵무기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 사용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Well, I'm actually very excited about the nuclear consultative meetings that will occur next week.
저는 핵협의 그룹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 사용 결정까지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잠재적 적을 억제하며, 세 번째는 핵 공격에 대한 잠재적 대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신뢰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호 신뢰 강화를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반복적인 과정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핵 교리의 특정 측면을 우려한다면 의견을 제시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협의 그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고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환경을 조성하는 1단계와 2단계에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이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Well, the decision to use nuclear weapons doesn't occur in a vacuum. There's a lot of planning and scenario building.
핵무기 사용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주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많은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교리를 논의할 것이니까요. 또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다 연구원님, 워싱턴 선언은 한국 내 핵무장 요구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대된 영향력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과도한 주장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핵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한국은 핵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만 지원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닐까요?
I think that's generally accurate, but that's how the U.S. treats all 30-plus of its allies, including NATO allies. NATO does have nuclear.
앵커의 분석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30개 이상의 나토 동맹국 모두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개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나토와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이전에 맺은 합의죠. 한국과 맺은 합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어떤 조치도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한국을 다른 동맹들보다 덜 중요하게 대우한다고 시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은 유럽 일부에서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나라에선 미국이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것 중 일부를 유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때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핵협의 그룹 발표와 더불어 또 하나의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의 유사한 문서에서 이런 식의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에 앞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가에 따른 대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워싱턴 선언은 근본적으로 쌍방간 보증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법적 약속 문구가 포함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문서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고 보고 법적 약속에 위배되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태세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 바이든 대통령도 확인한 내용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Look, I think a lot of this will be scenario specific. And the language on ending the regime actually doesn't appear in the
많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표현은 실제로 워싱턴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표현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특정 행동 방침에 얽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핵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핵협의 그룹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상황 중 일부는 확실히 더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이런 모든 비상사태에 적합한 도구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한국과 미국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한 동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제한적 강압 활동과 핵을 동원하지 않은 치명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의 범위에 대해 미한 양측이 논의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마트 부차관보님, 핵태세 검토 보고서나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에 약속하지 않았나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요.
Yes, I think the point of this statement is deterrence. We want North Korea to have.
그렇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결과가 재앙적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이번 미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사용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판다 연구원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처리수의 안전성을 보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다른 나라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Also on some level, you know, that is an opportunistic criticism. Based on the technical evidence, based on the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적인 비판이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여과한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평가와 기술적 증거에 근거해 저는 방류에 대해 우려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같은 나라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장 자체에 관해선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방사성 핵종 유출을 꽤 능숙하게 막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단두 설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징후를 찾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을 할 때 방사성 핵종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죠. 북한이 핵무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동위 원소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이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안킷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 군당국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실시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통해 작전 전술 역량을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 전투기들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VUE의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B-52H가 최근 한국과 두 차례, 일본과 세 차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간 훈련, 전술, 기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3일 한국, 일본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한국과 일본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두 나라 공군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적대국이나 경쟁국의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할 수 있는 태평양 공군과 동맹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임무는 사전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특정 국가나 위협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국제 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연일 미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13일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의 안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방장관은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날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다만 북한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나라는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2024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탈북 청년 지도자들이 뉴욕을 방문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각국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역량을 갖춘 탈북 청년들이 정책 제안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 청년 지도자들이 14일 뉴욕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면담 직후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로 고통받았던 젊은 탈북민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의 용기에 겸허함을 느꼈고 지속적인 인권 옹호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인 이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이날 면담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북한의 젊은 탈북민들과 만났다면서 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침해 속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인권 옹호를 위한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팎에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고 유엔 안보리가 지속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결성한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 구성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했고 이날 뉴욕으로 이동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국제관계와 법률, 건축, 정보기술, 영화예술, 언론,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이들 10명의 탈북 청년들은 인권 문제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탈북민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이번 총회 모임을 주도한 이연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의 면담도 이 같은 젊은 탈북민들의 활동과 활약을 평가하고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전문성을 갖춘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 정책 제안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의했고 대사님은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루고 인권을 이런 데서 이제 미 젊은이들의 그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탈북 청년 지도자들은 또 이날 오후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주관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유엔 내 각국 외교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북한 현안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들 개인들이 초기에는 단순히 탈북민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됐다면서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용기와 귀중한 전문성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젊은 지도자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젊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깊게 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북한 인권이 중요한 이후에 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 청년들은 국제 무대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이서연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혹은 또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또 그들의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그 역량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이날 VOA에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북 기성세대라고 하죠. 북한 인권운동이라든가 북한 민주화 또 북한 알리기 운동들은 증언에 의존하고 조금 그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고통의 전시에 좀 머물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로서 주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탈북민 정착지원단체인 우리온의 박대현 대표도 기성 탈북민 세대가 헌신해온 북한 인권 활동의 토대 위에 청년 탈북민 세대가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국제사회의 그 아픔을 그냥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감을 넘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역할들을 좀 저희 세대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 구성원들은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북한 문제에 대해 정책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책공대 출신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IT 요원으로 활동하다 미국에 입국한 해리 김 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 경험과 북한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킹 실태와 인권과의 연관성 등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한 달에 청구를 벌었었거든요. 그 청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한 20불 안 됐었거든요. 반대했었거든요. 계약이나 이런 개념을 듣다가 없을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큰 타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이주민 변호 활동을 하는 임철 변호사는 역량 있는 젊은 탈북민들이 모여 북한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성들이 모여서 함께 행동하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북한을 하루빨리 변화시키고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을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점이 모자랐구나, 또 어떤 점을 개선을 하고 제안을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점들을 생각보다 빨리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대를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14일 젊은 북한 탈북민들의 이 같은 활동과 관련해 VOA에 이들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활동의 변화 바람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t's always good to hear directly from victims themselves and to bring it.
샤르보노 국장은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문제 제기가 국제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북한의 인권 침해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역량 있는 탈북민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표상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7월 17일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세운 대규모 오락시설 디즈니랜드가 개장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꿈꿔왔고 1955년 7월 17일 그 꿈을 실현합니다. 초기에 디즈니는 자신의 가족과 종업원들이 주로 휴식을 취했던 벌뱅크 스튜디오 옆 약 8에이커 정도 부지에 공원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디즈니는 그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디즈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서부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강물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열대 정글을 만들고 그곳에 동화 속에 나오는 성과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며 월트 디즈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또 미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5년 7월 17일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우주선인 소유즈 19호가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국제적인 우주선 도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킹은 두 우주선이 나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실시된 우주선 도킹은 3년 전인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가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한 아폴로 소유즈 시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폴로호와 소유즈호 사이의 도킹이 이루어지자 우주인들은 상대의 우주선에 들어가기도 했고 인공일식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44시간의 도킹을 성공리에 마친 소유즈호와 아폴로호는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